이제 레위기 지난 시간 마쳤고요. 이제 민수기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의 그 그리스 번역본에서 유래를 한다고 합니다. 뭐 백성의 수를 세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명칭은 틀림없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제목입니다. 인구조사가 두번 나옵니다.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물론 이유를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민수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죽음의 책이고 죽음의 의미에 관한 책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꾸준하게 죽어나갑니다. 뭐 처음엔 좀 봐주셨는데 탈출기 뭐 십계명 받을 때까지는 좀 봐주신 듯한데 십계명을 받고 나서부터 광야에 본격적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 그때부터 사실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 또 하느님의 진노로 계속적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은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을 죽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선택된 백성, 당신의 백성을 선택했다 해놓고 거의 씨를 말릴 것 같을 정도로 죽이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은 겉모양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은 그 환경의 초자들을 죽음으로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곳이죠.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한 히브리 백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예의 삶이긴 했지만 이집트라는 곳은 뭐 적게 먹더라도 매일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이 광야의 삶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갑자기 이제 모여가지고 탈출자에서 막 허둥지둥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그 누룩 없는 빵, 그 준비되지 않은 빵을 먹는 예식들을 통해서도 볼수 있지만 그렇게 허둥지둥 나왔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광야에서의 삶의 시행착오는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죠.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계속 죽어나갑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그 죽음에, 계속적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신앙적인 필사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죽음을 하느님의 진노로 포장을 한 겁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일부 백성들이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주었기에 그 백성들이 죽었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죽음으로 하느님의 진노를 자기들 몸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수한 죽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 헛되어 보이는 죽음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죽음이 어떤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의미, 허무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거죠.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우리 대신에 죽어주었기 때문에 뒤에선 우리가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뱀을 밟고 죽으면 그 뒤에 사람은 앞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 때문에 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라는 그 무대가 그만큼 처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어 보이는 죽음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필사의 노력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불편한 책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싶은 하여튼 헛되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라는 환경 속에 죽어나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느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죠. 민수기는 세대의 의미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25장, 바로 첫 번째 세대, 반역의 구세대를 묘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둘째 부분, 26장에서 36장은 희망의 신세대, 이제 첫 번째 세대가 지나가고 요르단강을 건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두 번째 세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의 건너감을 의미하고 당금질의 과정, 새롭게 태어남, 물론 세대가 바뀐, 물리적으로 세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남, 뭐 어떤 세례 성세의 어떤 상징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숙의 명칭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그리스어 뜻은 그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것인데 그 히브리어 책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책 제목은 광야에서, 그리스어 번역본 책 제목은 백성의 수들을 세다. 그리스어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바미드 바르라는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 어쩌면 더 잘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책에서, 민수기에서 광야는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광야는 해방을 얻는 과정과 또 자유로운 삶을 얻는 과정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자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리와 사실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제목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 삶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민수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민수기의 책은 또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1장 1절에서 10장 10절은 이제 시나이에서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은 이제 시나이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다룹니다. 아마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도 세대로 넘어가는 한 30년 넘어의 과정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셋째 부분 22장에서 36장은 이제 모압에서, 모압은 이제 요르단강에 붙어있는 한 지역을 일컫거든요.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넘어가느냐, 신명기에서 요르단강을 건너느냐, 아니죠.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모든 네 권, 그 창세기에서 그 민수기까지 네 권의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정리하는 신학적인 책이 신명기, 모세의 유언장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바로 신명기 신학,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기로 넘어가서 그제야 요르단강을 시간적으로 건너게 되죠. 어제 오늘 지금 속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막 탈출했을 때 하던 불평에 대해서는 제법 관대하게 받아주셨는데 해결책도 제시해주셨고,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그동안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을 충분히 보아왔음에도 여전히 불신과 반역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 또한 겉모양이라는 것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당금질의 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노예 상태의 오합지졸, 도망치기에 바쁜 오합지졸이었는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수동적으로 맞아야 시키는 일만 했던 그 노예들이 이제 능동성을 찾아가는 거죠. 능동성을 찾아가고 12지파의 조직을 갖추면서 장성들은 이제 군대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단단해지고 싸움꾼들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단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풀만 먹어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도시 국가의 그 군인들과 충분히 맞짱을 떠서도 이제는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40년 동안 가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는 방식은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실 광야에서 삶이 혹독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반증이죠. 전시체제 하에서의 규칙과 이 평화체제 하에서의 규칙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기강이 잡히지 않고 도망가게 되죠. 전시체제 하에서는 도망가면 잡아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평화체제 하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평화체제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감금 정도 하는, 그래서 잔인하다지만 전시체제 그런 엄격한 그런 잔인한 환경 안에서는 규정들이 엄해질 수밖에 없죠. 광야는 그래서 사실 전쟁터와도 같은 자연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조우에서 전투였고, 준비되지 않은 그 노예 상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조우는 죽음이었고, 척박한 환경에서 누구 하나가 욕심을 내면 옆 사람이 바로 굶주려서 죽어나가는 곳이었기에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삶의 전투의 장소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읽어보시면 처절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그 시대와 장소에 대한 선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없다면 예, 그냥 그걸 잔인하다, 못 보겠다 정도로밖에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한다면 이 시나이 광야를 짧게라도 꼭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고 나면 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민수교에서 그 난리를 쳤는지 뭐 한 5분만 서 계셔도 아 이거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 처절한 척박함을 보고 나면 민수교의 엄격함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낡은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민수기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하물며 공동체가 새로운 체제로 건너가고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길고도 깊은 교육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민수기가 보여줍니다. 하느님이 주셨지만 백성이 애쓰고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가 여과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그저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나의 몫이 있다는 거죠. 만일 백성이 몸바쳐 노력하지 않아도 하느님이 당신 은총을 내리신다면 백성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로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건 하느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인간의 노력이 덧붙여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성사의 정신을 사실 모세오경이 온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는 그 기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바닥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는 백성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왕들과 권력가들의 종교하는 무서운 하느님을 종교하는 아주 딴판인 정의로운 하느님의 종교를 만들어 가려 했던 그 가난한 이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집트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조세 체제 및 왕과 지배 계급의 권력을 이념적으로 받쳐주는 게 무서운 하느님의 종교. 그래서 그 신하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왕이 신의 아들, 그래서 왕은 신이다, 권력가들은 신이다라는 관념이었죠. 이 관념은 왕의 권력과 정치, 경제와 관련한 그의 통치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무서운 하느님의 그 근거, 그 그림자, 그 배경 안에 있는 그런 당시의 모습들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한 민몸부림이 바로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러한 기존의 종교에서 탈피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깊은 담금질의 시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책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재미있는 책이다. 충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들이 많은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책을, 그런 모세오경들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죠. 자, 뭐 책 제목, 그리스어 책 제목대로 인구조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가 바로 쭉 이어집니다. 누가 뭘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갖다 쭉 이야기하거든요. 1장 1절에서 47절, 첫 번째 인구조사로 민수기 책이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를 센다는 것은 바로 나의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돈을 받으면, 내가 돈을 받으면 그 돈 꼭 세어보시죠.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한테 이렇든 100만 원 줘야 되는데 만 원짜리 100장인가요? 100장 맞죠? 100장이면 그걸 꼭 세어보시잖아요. 왜? 내 거니까. 남한테 건네줄 건 보따가 주시겠지만 내 거는 어쨌든 다 헤아려보시죠. 집에 몇 개 있는지, 뭐가 돈이 몇 장 있는지 다 세워본다. 세워본다는 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동. 그래서 이제 광야의 히브리 백성은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기에서인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느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냥 보시면 인구조사한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를 치시나 하라고 하시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다윗이 가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알고 계시면 그 사무엘기 학원에서 다윗이 했던 그 인구조사가 왜 하느님에게 진노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